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왕이라고 이제 환호성을 하며 기쁨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일요일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주일도 채 못 지내시게 되는데 그동안 그 예루살렘에 계신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로 성전에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셨다고 여러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는 셈이죠. 12장 12절에서 이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일들을 겪으신 일이 여기 소개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44절에서 5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말씀하신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가지고 보면 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 1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전체를 마감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여기 담아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죠. 자, 여태까지 예수님의 활동은 전부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바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이 영생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길을 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반복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앞서서 그 예수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생명과 심판의 갈림길에 이제 서게 되는 셈이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그처럼 주께 순종을 하는 것 그 일은 여러 번 강조되었음에도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보시면서 누가 잘하는 사람이고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 곧 어떻게 저들을 건져낼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기독교를 착한 일과 나쁜 일에 따라 상점과 벌점을 받는 스티커 같은 것을 모으고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여기 마지막 선언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대체 무슨 문제를 다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라면 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맡아서 해결하셔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오지만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이사야 6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4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63장 7절부터 64장 끝에까지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죠. 그는 지금 지난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족 이스라엘을 잘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는지를 회상을 합니다. 즉 그러면서 그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있죠. 7절부터 지난날을 돌아보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자비와 큰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마치 아기를 들어올려 안으시듯 그렇게 대해주셨다라고 9절까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10절에서 보듯이 그런 보호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차 버리고 났더니 이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온갖 세파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선지자가 놓여있는 현실이었는데 선지자는 이 현실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에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 강대국들에게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를 여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 이상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실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노래하던 하나님은 어디 가 계시고 우리의 현실은 이렇단 말인가 하는 그런 탄식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간구의 내용이 16절과 17절부터 나오죠.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여 자초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삶을 망가뜨려버린 것인데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간구가, 선지자는 자신의 간구가 거의 억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장 5절로 가보시죠. 자, 이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64장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듯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제 주위에 없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현실을 깨뜨려 달라고 구하면서도 선지자는 그들의 동족이 절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구는 하나님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같은 그렇게 무슨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에게 개전의 정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이어가죠.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이 간구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체 하나님 보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어쩌라고 지금 이런 간구를 하고 있나 싶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빌면서도 자신들이 바뀔 것이라는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말하고 있죠. 지금 이 간구가 어떤 것이냐면 배신당한 이에게 배신자의 곤경을 살펴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배신으로 팔아먹어 고난에 빠진 자들을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들이 배신자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지나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우기듯이 무조건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이건 너무한 요구라고 입에 올릴 수 없는 요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이와 같은 요청 아니 요구를 들어주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와 같은 간구를 하나님께서 내가 풀겠다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기로 한 요한복음도 선지자의 이 간청을 받아들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지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에서는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될 테니까 표시를 해두시고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가보시면 유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여러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헬라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자,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유대인의 명절에는 역시 예루살렘에 모여와 하나님께 예배해 왔죠. 자, 이 유월절 명절 어간에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온 김에 역시 예루살렘이 당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지 제자들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자,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고 그 제자들이 말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 그 용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답변만 나와 있죠. 자, 12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헬라인들의 용건의 답이 되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 계셨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신이 하시는 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희는 성전 저 안쪽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신이 하시는 그 일에 끼어들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죠. 자, 예수님의 답변은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너희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맥락에서 요한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이 만남 자체가 아니라 이 만남 가운데 삐져나오고 있는 또 다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전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만 거듭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드디어 그때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벌어질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때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마냥 좋아하실 일은 아니었던 것 같죠. 아니,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몹시 괴로우셨다고 27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시고 갑작스럽게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떤 평정심, 평상심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27절과 28절의 기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예고만 하던 그때가 비로소 도래하였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무겁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고만 싶은 그런 심경으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행하겠다고 기도의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아주 힘겨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겪으셔야 할 일은 땅에서 들리는 일, 곧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죽음으로 이때에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 곁에 모여온 무리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고 있지 못하죠. 34절에 보면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영원토록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환호를 하며 맞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설명은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도래했는데, 이제 정한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맞이한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거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역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한편이 되시지 못하고 36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분 혼자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거부는 그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부하게 되었는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제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부는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와 같은 거부라는 현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여기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메시아를 거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힘겹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부, 이 거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마주쳐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너머에는 이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자들과 거부하도록 만드는 분, 그 모두가 예수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36절 하반절에 있던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해 어딘가 혼자 숨어 계셨다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누구도 그의 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부와 위협은 단지 그 사람들의 반응만이 아니었고 그들을 넘어에 그들의 거부가 바로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27절에서 말했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는 그 예수님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며 누구도 당신 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곧 홀로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생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신 곳은 다름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 혼자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에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런 처지에 놓이실 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으로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6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1절에 나오는 에돔에서 오는 이,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이고 에돔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을 대표하여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가득한 그곳으로부터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힘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가 누굴까 하고 궁금해 묻고 있는데 그 질문에 답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하죠. 자, 의의를 말하는 자,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메시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모두 쓰러뜨리고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장이 그저 화려하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의복은 붉으며 마치 포도즙틀을 밟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아해서 다시 묻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한 것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어찌 포도즙틀에서 절어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옷이 그렇게 시뻘겋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한 답이 5절입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듯 민족들을 밟아서 그렇다. 자, 큰 싸움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절과 같은 곳에 나오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라는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원수 갚는 날 구속할 해가 이르렀는데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메시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싸움에 나서는데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여기며 혼자서 이 싸움에 나가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심판 앞에 대적들의 선혈이 뚝뚝 떨어진다고, 아니 쏟아져 내린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승리에 아주 이상한 면모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돕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온몸에 피가 칠갑이 되도록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자, 5절을 요즘 말투의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지금 메시아의 말이죠. 자, 메시아마저 놀라운 일, 이상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상스럽게도 아무도 없는 그 자리가 메시아의 자리였다라고 이 예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지경에 처한 것, 그것이 메시아가 감당할 몫이었는데 오늘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실제로 겪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와 보면 27절에 예수님께서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 아버지를 부르며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죠. 자, 그렇게 간청하는데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예 듣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침묵뿐이죠. 자,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답이 없었던 모양인지 예수께서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를 마무리 짓자 앞선 간청에서는 침묵뿐이던 하늘에서 소리까지 나며 응답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답이었죠. 자, 무슨 말일까요? 너는 그대로 죽어라, 이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지켜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 앞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가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그 앞에서부터 물론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하죠. 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 양을 위해 나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버리면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아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떤 아버지입니까? 너는 양을 위해 죽어야 된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주 무서운 그런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내 죽음을 막아주지 않을 아버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며 그 간구에는 침묵하는 그런 아버지 앞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숱한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계신 것 같지만 실은 무리 모두와 그리고 무리 쪽에 서 있는 아버지와도 떨어져 여기 홀로 있는 것이죠. 이상스럽게도 홀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본문에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예언에선 아직 흐릿하게만 보였으나 그 일의 실상이 여기 선명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렇게 홀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우리 눈길을 끕니다. 1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잔치자리에서 예수님께 아주 값진 향유를 붓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상반된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분은 죽으실 분이었습니다. 둘째로 동시에 그분은 메시아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 홀로 남겨진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3장에서 그렇게 물었었죠. 저 보무도 당당한 메시아인데 왜 그의 옷은 핏빛으로 가득한 것인가? 자, 본문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두 가지를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세상을 호령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땅에서 들리실 것입니다.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상스럽게도 메시아가 땅에서 들리는 일, 곧 죽음을 당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기억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예언을 좀 더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환상 속에 오시게 될 메시아의 옷이 옷 색깔이 색깔만 핏빛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께서는 정말 온몸에 피를 흘려 옷이 그렇게 붉은 빛이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47절, 12장 47절에서 말한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담긴 사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것은 그 다음, 훨씬 그 다음에 나올 주제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듣고 말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생긴 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셔서 그 자신이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의 표적이 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행하실 심판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을 향해 힘을 휘두르고 화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그런 심판,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6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041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나 하고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답하신 바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보복은 아주 대조적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은혜와 보복이 한 곳에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보복이 어떻게 한 군데 모일 수 있는가? 그것 이제 메시아께서 보여주시게 될 것이죠. 자, 그럼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주 깊은 탄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신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5절로 내려가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런 탄식이 나오는 이 꼴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이하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꼴을 두고 볼 수 없어 무언가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죠.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에게 분노하실 것이라고. 자, 이 원수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무리들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 원수가 그 무리들이었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겠죠. 그럼 주께서는 지금 누구를 원수로 삼아 분노하시고 보응하실 것일까요? 자, 16절에 말하고 있듯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재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 그 심판을 그에게 쏟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중재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가장 무서운 분노의 대상이 되기로 하셨다고 오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일이 정말로 실현되었다고, 정말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중재자로 왔다. 그러니 너희는 그만 울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심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실감하실 때가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마저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도무지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도무지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망치기만 하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없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홀로 담당하시며 우리를 빛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황폐함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 너희는 생명으로 나아가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이 중재자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재자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는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이 아무 소망도 말할 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일을 영광으로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가장 근본적인 사실,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와 같은 중재자가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인생인데 참으로 놀랍게도 중재자가 우리에게 도착하셨습니다. 빛으로 나오라고, 너희는 구원될 수 있다고, 마음 놓고 이 초대를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재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